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늘 분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 영어로는 gentleness라고 합니다. 부드러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gentleness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gentleness, 온유의 반대는 아마도 과격함이 될 거예요. 터프한 거, 그리고 속내는 것이 될 겁니다. 분노죠, anger. 그렇다면 온유란 분노를 다스리는 마음, 과격한 마음, 과격한 것들을 다스리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사회는 분노나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문제가 원만하게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거나 혹은 마음이 불편해지면 이제 그걸 참지를 못하고 상대를 폭행하거나 또 불을 지르는 식으로 화를 풀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폭력범죄, 한국에서 일어나는 폭력범죄 10가지 중 4가지가 거의 40%가 홧김에 저지른 범죄라고 하지요. 뭐 큰 은혼 관계가 없는데 화가 너무 치밀다 보니까 홧김에 막 이렇게 차를 밀고 들어가서 애꿎은 뭐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홧김에 칼을 휘두른다든지 홧김에 상대를 때린다든지 이제 이게 홧김에 저지르는 그런 폭력 범죄가 10가지 중에 4가지 40%나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2년 전에 층간 소음으로 갈등하던 30대 젊은이가 윗집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결국 그 과정에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유는 두 차례 층간소음을 항의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이래요. 억울하다, 난 당했다, 난 무시당했다 하면은 그게 굉장히 견디기를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겨누게 되면 미움과 살인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감정으로 자기 자신을 겨누게 되면 절망과 우울함과 심하면 또 자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결국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식당 주인이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 불과 10m 거리를 둔 다른 식당과 식당 주인과 사업상에 이제 갈등을 빚다가 이 억울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되게 많거든요. 분한 일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걸 뭐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이제 막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뿌린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 담배 뿌리에 옮겨 붙어가지고 불과 40대 후반의 나이에 5살 난 어린 아들을 두고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이 분노로 인해서 승자는 아무도 없지요. 죽은 식당 주인의 집은 초상집이 됐고, 죽은 식당 주인과 갈등을 빚었던 그 대상, 그 식당은 사람을 죽인 단초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또 죄인이 되었고, 식당 주인이 불에 타서 죽을 때 그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근처 횟집 수족관이 있잖아요. 물 가득 담아놓은 그 근처 횟집 수족관에 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이 수족관이 다 망가져가지고 횟집도 큰 손실을 입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분노가 횟집 주인까지도 그냥 번진 거예요. 나도 뜬금없이 나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분노가 서로 간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억울함과 분노는 이 평화로운 거리를 파괴와 죽음의 거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 패배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냥 참기만 해야 되나요? 살다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적지 않은데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시던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왜 올라가셨겠어요?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바라고 가던 일에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 들어가게 됐어요. 몽골이 여행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한 고을에 들어가서 쉬기를 원하셨는데 뜻밖에도 그 고을에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일행 영접을 거절했던 겁니다. 문전박대했었던 거예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나쁜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간대 유대인들이야. 아유 안 돼. 그냥 오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길에서 자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 마을에는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모질게 이제 박대를 해서 이제 내어보냈던 겁니다.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태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분노했지요. 예.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간다는 시덥잖은 이유로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배척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과 아무런 은원관계가 없었던 분이거든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한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선에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선한 분이셨거든요. 이 선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의 처사가 옳지 않다는 생각에 우리 사람들이 보통 분노하는 까닭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분노하잖아요. 왜 촛불 들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그렇게 화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핑계 없는 부담 없는 것처럼 다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에 이제 분노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마을을 참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판단했지요. 니들이 감히 예수님을 무시해? 이런 인간들에게는 어떻게든 본때를 보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턱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게 누가복음 9장 54절과 5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와,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불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다. 분노는 불을 담았어요. 분노는 불을 살리는 불이 아니라 죽이는 불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분노는 뭘 닮았다고요? 불을 닮았다고요. 그리고 그 불은 살리는 불이 아닙니다. 죽이는 불입니다. 아마 정의감으로 이 불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옳지 않다. 이게 문전박대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꼭 분노는 불을 닮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불은 살리는 불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제되지 않는 불, 남을 죽이고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리고 결국 자기도 그 안에서 죽는 거죠. 세상을 파괴하는 불입니다. 이들을 분노케 한 빌미는 분명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나그네를 이렇게 박대할 수가 있는가? 이게 옳은 일인가? 근데 그 어떤 이유에서건 분노한 사람은 세상을 파괴하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사실 분을 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유에서건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젠틀네스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화내서는 안 되는 이유. 첫째는 분노하는 사람이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를 내시면 예전에 화내는 사람이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화내는 사람이 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손해를 입게 됩니다. 화내시면 손해보세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일로일로 일소일소라는 말도 있는데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분노하면 한번 늙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화내시면 손해보십니다. 때로 감정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분노는 자기가 담뱃불을 입에 물었는지도 모르고 온몸에 신나를 붓게 하는 게 이게 분노예요. 자기의 이성이 마비됐어. 이게 멀쩡한 정신으로 생각하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분노하면 그런 일을 벌려요. 왜 분노했겠어요? 뭐가 안 맞으니까 그랬겠죠. 불편하니까 억울하니까 그랬겠지. 근데 거기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에 사람은 이성을 잃어요.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분노로 인해서 가장 크게 다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옛날에는요 분노하는 남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남편들 옛날 얘기죠. 요즘 그런 남편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한국의 그 못난 남자들이 많이 했던 행동이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뒤엎는 행동이었습니다. 빵 차버려요. 밥상 없는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밥상을 뒤엎으면 가장 큰 손해는 자신이 봐요. 걷어차고 나가면 그날 굶어야 되세요. 세상에 못난 행동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의 처세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무슨 일이냐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혹은 집을 뛰쳐나가고요. 그리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가장 힘든 시간을 누가? 자기 자신이, 분노한 자신이 지내게 됩니다. 분노의 가장 큰 희생자는 분노하는 사람 자신.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하루 이상 품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제발 스스로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간곡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화나지요? 그러나 하루 이상 품지 마세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분노하시는 그분의 삶이 가장 크게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분노는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다 망가져요. 분노의 칼끝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면 미움과 살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미워집니다. 성경은 미움도 살인이라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지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은 전염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분노한 사람 옆에 있으면 분노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촛불 든 사람 옆에 있으면 촛불 들게 돼 있어요. 태극기 든 사람 옆에 있으면 태극기 들게끔 돼 있고요. 이게 전염이 된다니까요. 전염이. 분노는 자꾸 전염이 됩니다. 서로 간에 즐겁고 따뜻한 감정이 전파된다면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화를 내는 분노의 감정이 전파된다면 서로 상처를 입히고 결국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로 반목과 분쟁 가운데 그 분열하고 그러고 나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감정보다도 분열하고 다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거 아세요? 무려 조사해 보니까 15배나 빠르대요. 그리고 전염되는 사람의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이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초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기분 좋게 하고 웃게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 슬프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간단해요. 주변 사람 기분 망치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중에 앞으로 나와서 이문을 꽝 닫고 나가시면 돼. 그럼 우리는 다 얼음이 돼버려요. 그렇게 쉬운 게 사람 마음을 망치는 거예요. 기분 망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밥 먹다가 가끔씩 한숨 푹푹 내셔보세요. 그럼 기분 완전히 다운돼요. 네. 집에서 너무 쉬워요. 사람 기분 망치는 거. 분노하는 나로 인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치게끔 돼 있습니다. 온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 근처 횟집 수족관에 뛰어들어서 남의 가게를 다 망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의 분노는 집안 분위기를 다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죠. 아내가 나를 무시했다고 밥상을 엎어버리면 자녀들은 두려움에 벌벌떨고 자녀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릇은 깨지고 밥상은 부서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분노는 자기만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 1분씩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집안은 평화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밖에서 가지고 있는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집안으로 몰아들어가면 아무 상관도 없는 내 아이들과 아내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늘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왜냐하면 내 감정이 이게 전파되거든요. 그렇게 우울한 모습이 전파되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다시 다 같이 기분이 나빠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더불어 함께 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감정으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감정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또 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분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어요. 그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길 가다가 이 사명을 감당하러 길을 가던 길 중에서 화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뜬금없이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그 분쟁에 휘말리게 돼서 분노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세상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전에 죄인들을 먼저 죽여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자 달려가시던 예수님이 먼저 가는 길에 서 있는 행인들을 죽여야 할 판이 된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분노에 동조하셔서 사마리아 고을을 불러서 심판하셨다면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되게 웃기는 일이 됐을 거예요. 때로 분노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눈을 가려서요. 내가 왜 사는지를 잊게 합니다.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내가 왜 사는지를 잊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다 까맣게 잊게 만들어요. 우리가 교회는 왜 다니는지, 신앙생활은 왜 하는지, 나는 어디에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것을 잊게 만듭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몰입하게 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잊어버리고 그 주님을 이용해서 내 분노를 풀고자 시도하게 됩니다. 교회 분쟁이 있는 곳에 예전에 이런 교회를 봤어요. 교회에서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쪽에서 한쪽에서 왼쪽에 있었던 분들은 막 손 들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 마귀들을 쫓아내달라고. 또 이쪽에 있는 분들은 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게 되는 이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분쟁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더 소비해서는 안 되죠. 나의 모든 열정과 능력과 힘은 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이유요. 또한 분을 품더라도 하루 이상 품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화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화내면 어떻게 전도 못해요. 그렇죠? 화내면 전도를 못해요. 화내면 봉사를 못해요. 화내면 관계는 다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다 상관이 없어져요. 예루살렘 성으로 나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노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온유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시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딱 그 비결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분노를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되게 분노했잖아요. 분노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분노를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예수님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분노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며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첫째는 분노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가 가득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유는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에 공감해 주지 않으시고 분노를 경계하셨습니다. 분노를. 예. 그 감정을 경계하신 거예요. 우리는 공감한다고 해서 같이 분노를 해버려. 같이. 예. 그래가지고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이제 불로서 심판을 갖다 우리가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는 사람을 경계하죠.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그리고 둘째로 분노하는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케 하는 장소를 이제 떠나셨어요. 그리고 셋째는 이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마리아 고을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분노를 이기는 겁니다. 첫째로 분노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을 조금 멀리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존재해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호불호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경향이 많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요,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옳고 그름으로 나는 깃발을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편을 들었을 뿐인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게 되면 이성은 마비되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옳다고 믿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별히 분노했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들에게 침묵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저들의 분노는 전염되었을 겁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서로 깊이 가까워졌던 다른 열두 제자들에게 온전히 전파돼서, 왜냐하면 사람들의 분노는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 얘기는 그냥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얘기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둘로 그냥 그대로 전파돼서 어쩌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두 제자를 꾸짖어서 멀리하셨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경계하셨다고요. 그렇게 분노가 다른 제자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막으시고 분노를 중간에서 잠재우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22장의 말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노를 품은 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마치 불을 손에 대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다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행위를 본받아서 영혼이 올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꾸짖어 멀리하시면서 경계하셨던 그 감정이 그래서 분노인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말을 들어주는 것이 스승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말을 잘못 들어주다가는 이거는 큰일 나게 돼. 분노의 감정이 전염돼가지고 이거 난리가 나게끔 생긴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에 가지도 못하고 중도에다 그냥 불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세상을 파괴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사랑했지만 그 분노하는 감정은 경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곧 다른 제자들에게 전염될 수 있고 그 결과는 사명을 잃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늘 분노를 경계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분노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케 하는 장소를 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근처에 계속해서 있으셨다면 억울하게 당한 일이 계속해서 떠오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장소에 가면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요.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라도 피해 있으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문제 해결의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점점 커지는 사람은 가만 보면 그 분노하는 장소에 계속 있는 경우예요. 함께 같이 모여있고 그러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더해지고 더해지고 이런 거 아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생각하지 않은 장소로 가야 돼요. 그래야 분노는 쉬어요. 근데 어려서 본 사람은 꼭 그 장소에 있어요. 그래서 분기가 아주 탱천해져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고 이유는 만드는 거고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이라고 하면 평소에 늘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에 스스로 반대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죽이지 말라고 하면 이제 이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근데 막 이 군중들이 막 분노한 겁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분노한 군중들 안에, 그러니까 태풍의 핵처럼 그렇게 있으면 같이 휩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휩쓸려. 예수님도 감정에 휩쓸리셨다면 결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현장을 떠나셨어요. 어떻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셨다고요. 땅에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분노의 현장을 잠깐이라도 떠나 계셨다는 점입니다. 고개를 숙여서 사람들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시며 분노의 현장을 떠나시고 하늘아버지께 기도하셨을 때 지혜의 영이 주님과 함께 하셨지요. 주님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성난 군중들에게 답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무리의 분노를 잠재우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릴 때요, 잘못해서 부모님을 화나게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 현장을 떠나는 겁니다. 부모가 화내시는 현장을 빨리 떠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녀들은 그냥 현장에 있어. 예, 나는 정직하니까. 그래서 두드려 맞아. 죽도록 맞아. 예, 분이 풀릴 때까지. 근데 참으로 지혜로운 자식은 도망쳐요, 현장을. 왜냐하면 분노라는 감정은 오래 안 가거든요. 그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일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지. 근데 눈앞에 보이니까 패는 거죠. 눈앞에 보이니까. 이거 그냥 어떻게. 예. 근데 눈앞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또 힘 빠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또 내 감정에 너무 또 이렇게 식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 절대 5분 못 가는 거 아세요? 15초 간다고요, 15초. 사람 때려 죽이고 싶은 감정이 15초 간다고요. 그 15초를 피하면 되는데, 그 15초의 현장에 있다가 맞아 죽는 거예요. 피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게 분을 이기고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 까닭은 내가 그 장소에 있고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럼 분노가 커지게 되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난다. 예. 그러나 분노는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과 함께 반드시 사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노의 현장을 피하는 것이 때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셔서 분노의 현장을 피하셨어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마을은 사실 잘한 것은 아니죠. 이 사마리아 마을이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사람의 잘잘못을 내가 심판자가 돼서 꼼꼼히 따지다 보면 내 인생과 주변이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제발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사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은 이 사마리아 마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었기에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구원한 일을 감당하라 하셨지요. 이것이 분노를 이기고 다스리는 가장 선한 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분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을 생각해서 잘 참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해서 참는 것은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복종이나 운명에 맡겨 사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체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촛불을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꼭 찬성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예. 내가 꼭 태극기를 안 들었다고 해서 내가 뭐 누구를 갖다가 좋아하고 누구 편들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될 대로 되라,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인 겁니다. 유신 때 그 잘못했다고 해서 독재 정권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심판을, 그게 신앙생활에 살아 나아갈 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독재자로서 악랄하게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심판하시고, 또 성과 공인 잘한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이 세상의 죄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예. 그렇기 때문에 뜻없이 무릎 꿇는 복종 아니고 운명에 맡겨 사는 체념하는 사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면서 사는 삶. 주님께서 그 팔로 막아주셔서 정의가 산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 분노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모든 일은 주께 맡겨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분노의 감정이 쉬지 않는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하나님 내가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그게 온유거든요. 그게 분노를 쉬게 한다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 암만 해도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시거들랑 성령님을 구하면 돼요. 내 심령의 역사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온유한 심령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당연히 도와주시죠. 그래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주님은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늘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첫째 자신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주변 사람들을 다 다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분노하셨어 봐요. 세상이 다 끝장났을 겁니다. 예. 내 분노는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까닭없이 다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까닭없이 다친다고요. 왜 그렇게 남을 다치게 하는 일을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럼 무엇보다도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분을 토하는 자를 멀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어서 경계하셨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이었는데도. 그리고 그 현장을 벗어나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얻어 행동하셨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 사마리아 고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당신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중단 없이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유란 성내지 않는 겁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Gentleness.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예루살렘형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늘 온유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억울한 일들은 모두 주께 맡기고, 분을 내시더라도 하루 이상 품째 해가 지도록 품째 마시고, 저 천성을 향해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늘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붙들고 분노 다스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중단 없이 올라가셨던 온유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